그리스도의 복된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아침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새겨 이 아침도 복되기를 응원합니다. 성도님들 함께 이 아침 예배드림을 인해서 크게 감사하고요.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이 아침에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간에 저희들이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흔들려는 외부의 적들은 특별히 부활의 진리를 부정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냥 생애를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부활을 흔듭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기독교 진리의 위협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하고 사실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만만치 않은 기독교 진리의 위협입니다. 이 아침에 하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을 깨우고 이 자리에 기도하고 또 순환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심지어는 이 순환절을 지나가면서도 십자가의 의미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는 고난을 그렇게 가슴속에 새기지 않고 지나가는 때가 많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아침 여러분들을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여러 가지 고난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정 깨닫고 살아가는 그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19년이니까 지금부터 500년도 넘은 시점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2년 만에 이 십자가 순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당시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해지는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십자가 순환의 의미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쓴 많은 글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틴 루터는 글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합하면 아마 40권이 넘는 그것도 한 권 한 권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그 중에도 사랑받는다는 이 그리스도의 순환의 의미에 대한 이해 안에 17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서 주는 유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는 그리스도 순환에 대한 오해를 세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마치 불가피하게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적들에게 잡혀 고난받고 마침내는 죽임을 당한 것인 양 생각해서 그 일을 저지른 유다를 욕하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악한 무리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한 로마의 군병들이나 빌라도를 저주하는 그런 태도가 사실은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류는 십자가를 생각하되 그냥 그 처참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음에 생기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이 순환을 새기며 지나가는 태도도 사실 그렇게 큰 유익을 우리들에게 주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수도사를 비롯해서 상당히 신학적으로 이것을 접근하든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어떤 신앙의 경지를 끌어올리는 한 영적 묵상의 내용으로 삼는 것도 그다지 옳은 것 같지가 않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이 책 속에서는 글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바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앞에 서서 가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뻔히 보이는 이 순환을 향해서 가시는 그 발걸음이 뒤에서 질질 끌리거나 제자들을 앞세워서 이 순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순환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9장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세 번을 이야기하신 터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전체 이 복음서에 순환이라는 이 주제를 핵심으로 해서 굴러가는 책입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운데인 8장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가 죽었다 살아났다든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왔다든가 하는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후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 유명한 고백이 뒤따라 나온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것이 마가복음의 하나의 전 일종의 전환점입니다.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복음서 가운데 두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유대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고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체를 다니시면서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이제 거기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이에요. 일종의 유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사역인 순환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그 지점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심을 보이신 것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제자들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처럼 영광을 취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비로소 얘기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대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창조주시세요. 그러나 그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시고자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고통을 말할 것도 없고 만나는 모든 병든 자들과 배고픈 자들과 눌려 억압당하는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분이세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피가 땀이 피가 흐르듯이 정말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환을 피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는 것이고 이 자리에 우리 동참하신 자매들과 형제들의 구원의 길인 것을 아시기에 그래서 앞장서서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이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쩔 수 없어서 세력이 약해서 붙잡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세상에 오셔서 이것을 자취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상적으로 참 십자가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 참 그 고난이 안타깝고 슬프다라는 것도 필요할지 몰라도 참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느냐를 구원의 섭리 전체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 생에 잊혀지지 않는 진리로 새겨져서 평생토록 나의 구원이 정말 어떠하게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입각한 것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는 것이 아마도 이 순환 기간 동안 이 아침에 소중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들이 새겨야 하는 새로운 그리고 사실 영원한 진리일 것입니다. 성경은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는 창세기 3장 5절에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과 싸워 뱀의 머리를 부실 것이지만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어서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정말 어떤 뜻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알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그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세오경의 레위기 제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것 시스템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그리고 집에서 딸같이 키우던 어린 양을 성전에 가져와서 안수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의미에서 자기 손으로 잡고 몸을 갈갈이 찢어서 제단에 바쳐 태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예표거든요. 그 위에 오고 오는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을 것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종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임마누엘이고 우리의 평강의 왕이지만 결국에 그가 하실 일은 순환받는 구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지만 이사야 53장 같은 곳에 그가 주 앞에서 자란 연약한 순 같아서 아무도 거들떠 볼 그런 존재가 아닌 것으로 태어난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나지만 그가 자라서 결국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순환을 받을 것인데 그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로 자라갈 것인데 그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뿐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각자 양과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갔지만 오늘도 예배 후에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우리의 길을 가지만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당하시고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거의 6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마치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는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옆에서 기록한 것 같은 생생함이 있는 글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신약성경 첫 장면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삶을 사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난 지 8일 만에 어머니 품에 안겨서 성전에 할례받으러 들어왔을 때 오래전부터 그 일을 기다리고 있던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노인들이 그 아이를 받아서 품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패하고 승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는 마리아의 그 아픔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복음서 초반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권세와 영광과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받으시기 합장하다 하는 찬양으로 끝나요.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독교의 진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입각한 진리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가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치시기 위하여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대적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우리가 감상적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너무나 익숙한 복음이지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새기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하나님의 끈질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아는 삶으로 우리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명상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동참함으로 우리들 삶 속에 있는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고난 가운데 받아야 될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닥치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나 저나 정말 원치 않는 몸의 질병이든지 뜻하지 않게 세상 일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몸부림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으실 줄 알아요. 특별히 이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자 하는 심령 주실 때에는 우리 삶이 편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나왔을 수 있습니다. 주님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내가 생각해봐도 물론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을 계속 주십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본 이 기독교 작가가 그린 만화 가운데요. 풍랑 속에 배가 빠져가는데 한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하세요. Why not? 고통을 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C.S. 루이스가요, 거의 비슷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 고통에 관한 책 속에서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 그렇게 묻고요. 바로 똑같이 답했어요. Why not? 그리고 그 뒤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They are the only one who can take it. 그렇게 썼어요. 예. 의로운 사람만이 고통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또는 이 세상에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을 절대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키기 위하심이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주신 영생과 그 복과 그리고 영화로운 삶 이전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를 가리키 위하심일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 앞서서 그것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우리들의 삶 속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고난이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합니다. 한국교회는 사실 굉장한 축복 가운데 이 아침에 이 따뜻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역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얘기하시는데 심지어는 3년 동안이나 그와 동행, 동거, 동락했던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묻는 이 어리석음이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 대신 복과 이것이 영적 사치가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 당하면 우리 신앙의 거품이 확 빠집니다. 저도 최근에 이 작은 체험을 하는 중입니다. 참 아침에 생각하기 송구한 이야기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우리 교단의 미래의 일꾼들을 키우는 신학교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불이한 운영으로 인해서 심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그 일원이었던 한 사람으로 송구한 마음이지만은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어려운 현장에 어려운 걸음으로 두 번이나 와서 학생들에게 큰 위로도 주고 힘이 됐어요. 한 번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용역이라는 사람들이 유리창을 깨고 새벽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제압하려는 시도가 있는 그 아침에 아마 교회 나와서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현장에 뛰어오셨습니다. 저는 지난 두 달 동안 그 학생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고난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재미있는 것은 지난 두 달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니까요. 평소에 하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찬양에 완전히 거품이 없어져요. 시시껍절한 찬양 아예 싹 사라졌습니다. 기도도 가벼운 기도가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쏟습니다. 시키지 않는데 맨바닥에 등산용 깔개 하나를 안고 2시간, 3시간씩 기도해요. 저는 그 현장에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본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 얼마나 사실 고난이 많았던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지난날 한국교회가 일제의 신사참배 때에 그 사람을 끌어다가 고문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그 현장에서 길선주, 예? 주기철 그리고 공산당과 싸우다가 순교한 선양원,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용기가 있어서 어떤 믿음 가운데 그 고난을 겪어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해봐요. 동시에 80년대에 정말 그 어마무시한 독재 권력 앞에 맞섰던 사람들은 또 어땠을까. 그러나 결국 저에게 이 모든 생각의 끝은 겟세마네에서 인류의 제약을 붙들고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것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주님의 뜻이면 이 잔이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고통을 참아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결코 고난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새기게 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생각하면 우리들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최상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언젠가부터 너무도 사치스러운 일에,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3.1교회만이라도 정말 어떤 면에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에 주저함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한 우리 POP 찬양팀이 자원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녁 시간에 그 하루의 일과 직장생활 마친 형제자매들이 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 인도자인 우리 전영훈 목사님, 저희 학부 출신이고 신대원 출신이고 7년을 거기서 보내서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 같아요. 동참해 주니까 얼마나 학생들에게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아픔에 우리 자신들이 좀 낮아져서 동참해야 이 복음이 정말 산 복음으로 증거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이니만큼 주님, 나에게 주신 고난이 우리 가정 안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 삶 속에 내 육신에 연약함이든지 주님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성숙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받는, 그래서 이 주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몸에 새겨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부활에 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많은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심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피하게 대신, 피하는 대신 우리가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귀한 표징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증거하는 그런 귀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면서 주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저희들이 주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